어떤 때는 성경의 표정이 참 다양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성경은 어떤 때는 정말 달콤하고 이해되기 쉽게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어떤 때는 무척 어렵고 또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풀어내면서 너무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한 구절이지만 또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고 또 저렇게 보이니까 또 이렇게 보이는 그 차이들을 약간씩 다르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먼저 오늘 설교 본문의 방향을 먼저 정해놓고 해야 될 듯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해석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한 군데로 모으셨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이고 우리는 이 교회를 힘써서 하나로 지켜야 된다. 이런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 방향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원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개념보다는 헬라어로 푸뉴마, 즉 번역하면 영적인 이 교회, 영적인 집단, 영적인 하나됨, 이것에 대한 방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우리 장로교회 시작인 칼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전통적인 우리 주석가들이 이 첫 번째 해석의 방법을 따라서 해석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해석은 최근 들어서 이 논문으로 발표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 잘 아시는 표현으로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각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각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동작 주체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한 분의 동작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작의 주체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동작 주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말씀이 보이는 대로 전제된 두 개의 명제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신, 스스로 삼위일체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껏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더욱더 요약시켜보면 성령님처럼 하나됨을 노력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처럼 하나됨을 노력하고 하나되기 위해서 지키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식당에 가면 식당에 정해져 있는 메뉴, 그 메뉴들 가운데서 한 가지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의문이 듭니다. 왜 도대체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은가? 왜냐하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양보와 배려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고집만 피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고집만 피워서는 분리되어지고 분산되어지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다른 사람의 그 뜻에 밑에 갖다 놓아야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 명이 뭉치고 그 여러 명이 뭉친 것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려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제 삶 속에서 간단하게 들 수 있는 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무려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봐야 할 사람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 보고 싶은 그 TV 프로그램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TV는 하나인데 각자가 보고 싶은 영역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근데 고집 피우다 보면 이게 해결이 안 나니까 주로 부모가 양보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큰 마음 먹고 아이들 옆에서 도대체 요즘 아이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TV를 보나 싶어서 같이 보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 방에 가서 그냥 책이나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방으로 갑니다. 근데 방에 가서 책을 펴려고 하니까 책을 펴기 전에 스마트폰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먼저 좀 잠깐 보고 한참을 보고 있습니다. 책은 안 보고요. 그러다가 그 모습을 저희 아내가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책 볼 거 아니면 스마트폰 볼 거면 그냥 나와서 아이들과 같이 TV나 같이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니까 아내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내의 그런 요구에 근성으로 스마트폰을 주목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응, 갈게. 근데 온다고 했는데 저희 아내는 남편이 안 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 빨리 와!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놔놓고 10분을 더 앉아있습니다. 계속 보는 것이죠. 아내가 독촉합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참다 참다가 아내가 버럭 소리 지릅니다. 계속 그러면 스마트폰과 함께 그냥 무덤에 묻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내의 그런 위협을 듣고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응, 나 묻을 때 스마트폰이랑 같이 와이파이 존에 묻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피를 나눈 가족끼리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하고, 또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또 섬겨줘야 온전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오주민 목사에 대해서 도대체 목사가 왜 저렇게 스마트폰을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됨에 있어서, 가족들과 하나됨에 있어서, 가족들 간에 하나의 어떤 의견을 도출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가정은, 자유로운 가족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 있어서,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의 그 끈은 굵은 동화줄이 아니라 얍디 얇은 실타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땡기면 좀 놔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땡기면 또 상대편이 풀어줘야 되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지만,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지만 누군가는 때로는 땡기기도 하고 누군가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예를 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끊어지고 마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가정사 가운데에 정말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갔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형제였지만 너무나 달랐던 에서와 야곱의 그 형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뚜렷하게 자기의 견해가 다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사람은 이 갈등 관계 속에서 이 갈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하나가 화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성경 속에서 의견이 달랐던 한 두 명의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14장을 읽어보면 탁월한 팀워크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냅니다. 환상적인 조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장면에 이르게 되니까 피차 다투고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은 공동체, 두 사람밖에 없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지엽적인 문제 하나, 우리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자.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마가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아, 나는 마가 요한이 싫다.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던 그 문제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부부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각에는 많은 곳에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면 더욱더 이것을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해서 뭐 제가 잘 아는 얘기,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 한 장면을 소개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난 지 보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저희 아내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만남 이후에 만 5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긴 것은 연애 결혼하게 생긴 것처럼 생겼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교제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다투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정도가 심해지다 보니까 서로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부부싸움 하면서 몇 가지 잘못한 일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잘못했던 일 한 가지, 정말 정신 못 차렸던 때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분노가 생겨가지고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제가 선풍기가 여름에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데 선풍기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목사가 이렇습니다. 예. 목사가 말도 안 되죠. 어찌 이런 사람도 목사가 될 수가 있는지. 참 어쩌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지. 그런데 미스터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미스터리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미스터리지만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 더 놀라운 미스터리 같고요. 거기에 더 놀라운 미스터리는 예수 믿은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역을 하겠노라고 하나님 사역을 한다고 쫓아다니고 있는 게 더 미스터리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부름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큰 은혜 아닙니까? 큰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도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어디 저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문제가 약간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유수한 믿음의 거장들, 다윗, 베드로, 우리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사도 한 명 한 명의 그 삶을 다 돌아보니까 참 쉽지 않은 그 부름 가운데서 그들도 쉽지 않게 미스터리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존재를 할지라도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그러한 과거의 모습, 지금 현재의 그런 삐뚤어진 모습,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봅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휘 아래 놓여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모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지휘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처럼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풍기를 발로 차고 난 다음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것은 저희 아내 품에 안겨서 울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큰아들의 눈빛을 제가 봤는데요. 아, 그 눈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순간 짧지만 강하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 내가 다시는 이 아이가 두려워하는 상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내 마음대로 하면 분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를 위한 또 아내를 위한 양보와 배려를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양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부터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이냐면 다음부터 내가 아내랑 싸울 일이 있으면 반드시 높임말을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마다 높임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웃긴 굉장히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높임말 한번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높임말로 쓰면서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다투게 되니까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점점 다툴 일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거의 다툴 일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높임말로 싸우면서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높임말을 쓰는 순간 내가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죠. 싸운다고 해도 상대방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니까 내가 낮아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게 되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 뒤로 제가 선풍기를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안 찾습니다. 예.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면, 낮아지게 되면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낮춤은 우리 인간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낮아짐의 모습을 본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모델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뜻을 쫓아서 사십시오. 성령을 쫓아서 사십시오. 성령을 쫓아야만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로 하나가 되셨던 것을 좋은 모델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초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힘쓸 것에 대해서, 힘써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 두 글자로 함축되어져서 오늘 말씀에서 딱 요약되어져서 한 단어로 힘써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이 힘쓰라는 단어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숨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답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정답은 힘써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힘써. 네, 힘써. 여러분과 저희 앞에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지만 그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 잘하십니다. 예, 원하는 때도 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뜻하는 바가 있어서 공부하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우리 가운데서 자꾸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절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힘써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마치 힘쓰라는 뜻이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진 것처럼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 등장한 이 힘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힘써 인내함으로 지키라. 힘써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오래 참음으로 나서라. 힘써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곳에 서라. 이렇게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 기쁨의 교회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 교회를 경험한 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좋은가? 벌써 기쁨의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전에 교역자로서 예배당 입구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해봤던 그 많은 교회에서 볼 수 있던 그런 그 표정과 다음에 그런 웃음소리가 아니고 그런 미소가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의 미소, 기쁨의 교회의 그 기쁨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없다면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교회 건축만 와도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것,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을 살아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낙심된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기쁨의 교회에서 한번 신앙생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힘써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이 낙심되는 상황이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바라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기쁨의 교회 최고입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그 기쁨의 표정을 드러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동반되어야 되는 그런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그 기쁨의 교회가 밝은 표정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작용하는 것은 저는 입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 이만큼 말 없이 조용하게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축복하는 교회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입술을 지킬 줄 아는 교회,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비평을 참을 줄 아는 교회, 오히려 입술을 연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말, 격려하는 말로 아름답게 입술로 생기는 교회, 그 교회가 기쁨의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제가 당회에서 보았습니다. 또 위로가 필요할 때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의 한마디 먼저 용기 내어 건네는 권사님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격려가 필요할 때는 주저함 없이 나가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주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사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오주미 목사가 좀 부족함이 있어도 응원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과연 저 입술이 복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가 무엇인지 오늘 이 짧은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의 매는 줄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계를 표시한 줄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경계를 표시한 줄, 테두리, 바운더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것을 표시한 줄이다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교회의 이 모든 모임들이 사회의 어떤 모임처럼 막 술 마시고 노래하면서 모일 수는 없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흥의 넓은 들판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넓은 들판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 땅은 자기의 영역이다라는 표현을 논두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평안에 매는 줄과 비슷합니다. 이 줄 안에 있는 것은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도구를 가지고 힘써서 하나됨을 지킬 것인가, 이 영역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3절만 읽어서 사실 이 평안에 매는 줄 이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2절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을 꼭 닮은 품성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에서 평안의 매는 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시기에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의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은 성경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됨의 생활, 곧 일치의 생활을 지속시켜지는 그 수단은 평안의 매는 줄이라고 묶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평안의 매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 내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 되어졌던 그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허무시고 그 벽을 장벽을 허무시고 화해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의 테두리를 만들어내십니다. 평안의 매는 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치입니다. 분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 줄은 족쇄보다도 훨씬 더 강한 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속성,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의 매는 줄 아래 거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슴이 뜨겁습니까? 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습니다. 이 가슴 뜨거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대 세상 가운데서 버려지게 되면 우리의 이 불도 꺼질지 모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교회로 나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지만 다시 우리의 식어가는 가슴을 불태울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나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식어져가는 그 가슴들을 우리는 다시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역사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야 우리는 다시 불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의 면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됨을 이루라고 하나님은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성령님께서 움직여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자리라고 고백하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